안녕하십니까? 책관탈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녹음이라서 제 팟캐스트를 다 까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꼭 녹음을 해야 되겠죠? 드디어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좀 더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가을도 금방 가버리고 또 겨울이 오겠죠? 참 아쉽네요. 네. 네, 다들 다잘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나름 잘 지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녹음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가을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생각났었는데 그냥 이 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책 이름은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은희경 작가님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이죠. 네, 이 책이 나온 지도 한 이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너무 신기했 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이 제목은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그 키비라는 가수의 노래에서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 은희경 작가님의 아들인지 자녀분이신 것 같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이 그 유학 중이신가 뭐 그러신데 그 은희경 작가님한테 그 자녀분이 그 키비의 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힙합 앨범들을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은희경 작가님께서 그것을 자녀분에게 보내기 전에 택배로 이렇게 보내기 전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 타지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보내달라고 하나 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중에 이제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노래가 있었겠죠. 그 노래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느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뭐 슬프기도 했을 것이고 뭔가 아련하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 마음들이 이 소설의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 책보다는 그 키비의 원곡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작가님이 이렇게 포착하시고 이렇게 소설을 쓰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했을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아픔을 이 책에서는 담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제목도 그렇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신간이 나오자마자 사서 봤던 기억이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키비의 그 노래 가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키비 씨랑 마이노스라는 다른 또 힙합 가수분이 계신데요. 그 키비 씨랑 마이노스 씨가 콜라보해서 만든 이루펀트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있는 노래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팟캐스트의 스타죠 스타. 그것이 알기 싫다의 그 진행을 맡으시는 UMC 씨의 그 노래도 나옵니다. 하나 가사가 조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 한국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만한 노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그 UMC 씨라고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제가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딴지 라디오에서 그런 방송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잘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이 방송 안 듣겠지만 예, 저는 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주마다 이렇게 녹음돼서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한번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녹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쯤에서 잡설은 그만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인트로 겨울 곧 눈이 내릴 것 같다. 그 애는 병실 창문을 통해 첫눈을 보겠지.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는 그 애를 상상할 수 있다. 찬 유리에 이마를 갖다 대는 그 애의 작고 창백한 얼굴, 무표정함. 여인 두 팔목은 헐렁한 한자복 윗도리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을 테고. 그리고 물에 젖은 듯 윤기가 나는 긴 속눈썹을 조금씩 깜빡이며 창 쪽으로 고개를 내밀 때 그리핀 메달이 달린 가느다란 은색 목걸이 줄이 그 애의 쇄골을 가볍게 스칠 것이다. 그 애의 등 뒤로 보이는 병실은 청결하고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와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서 흩어져 사라지는 희뿌연 물방울의 띠가 실내의 정적을 강조한다. 잔뜩 흐린 날, 천장에서 반사되는 백색 형광 불빛 때문에 그 애가 있는 3층 병실은 허공에 떠 있는 차가운 온실처럼 보일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지만 그 애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다. 나는 병원뜰의 소나무 숲까지만 달려갔다가 그냥 돌아올 생각이다. 멀리서 그의 병실의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소나무 숲에 흰 눈이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마치 스크린이 내려오듯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면 그 애로 짐작되는 흐릿한 기척에게 눈짓으로만 짧은 작별 인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는 운동화 끈을 풀어 다시 단단히 조여매고 갈대의 두 배쯤으로 속력을 높여 그 애로부터 떠나오려고 한다. 그것 말고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에게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도 기쁘지 않다. 후드티 위에 얇은 윈드브레이커만 걸쳐 입고 MP3를 챙겨 집을 나선다. 대기는 축축하고 거리는 온통 회색으로 뒤덮인 채 묵묵히 눈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한적한 뒷길에 이르자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허공 한가운데를 녹이며 하얗게 퍼져나가는 입김. 가로수는 모두 은행나무들이다. 가지가 직선으로만 이어져 뻗어 있어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도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맞힐 수 있는 나무. 잎을 모두 털어버린 헐벗은 맨몸이 가족을 잃은 가난한 가장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저 은행나무들이 무성한 초록으로 덮여 있을 때 그때 처음 이 거리를 달렸었다. 몇 번이나 될까? 여러 새벽과 밤을 기억한다.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아름답게 굽이치는 황금빛 그늘 아래를 뛰어 지났고 빛이 발에 지저분해진 잎들이 하나 둘 거리로 팽개쳐지기 시작할 무렵엔 발밑에 뒹구는 그 잎들을 밟고 달렸다. 그때의 시간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조금씩 땀이 차기 시작한 내 얼굴을 차가운 바람이 툭툭 치며 지나갈 뿐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그리고 겨울. 시간은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녹화된 테이프를 리와인드하면 도망쳤던 사람은 헐레벌떡 처음의 자리로 뒷걸음질쳐 돌아오고 옷을 벗었던 사람은 주섬거리며 다시 그것을 주워 입는다. 하지만 저 헐벗은 은행나무들에게 지난 여름의 초록을 달아주고 그때로 되돌아가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 그 애가 곁에 있었던 나의 지난 새 계절을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 시간의 길고 긴 선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지난 여름으로 돌아가서 짧았던 새 계절을 언제까지나 반복하여 살고 싶다. 그 애라는 너무나 중요한 필수 단어 아래 수없이 그어서 굵어진 짧은 밑줄처럼. 기억난다. 그때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카메라 스트로보 같은 섬광을 터트리며 천천히 쓰러지는 해를 바라보던 때. 자동차 소리가 멀어지면서 어쩐지 사방이 조용하고 슬퍼지던 그때. 불현듯 나를 불안하게 만들던 낯선 느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있으며, 나 역시 조금 전의 나는 아닐 테고,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들은 모두 어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가버린 건지. 그때의 짧은 한순간, 나는 시간이 휘청하고 깊게 휘어지며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지. 해질 무렵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심코 보도블럭이 움푹 팬 자리를 잘못 딛고 다음 순간 이내 균형을 잡았을 때의 가벼운 어지러움 같은 것이랄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주변의 공기가 낯설고 어색하고 기가 멍한 느낌. 그래서 생각했었다. 세계라는 공간은 시간의 파이프가 물샐 틈 없이 칭칭 감긴 기계장치로 둘러싸여 있고, 어딘가 알수 없는 곳에서 그 파이프로 시간이 공급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어느 찰나에 그 시간의 파이프가 아주 잠깐 이탈했었고, 그 짧은 순간 히말라야의 크레바스 같은 끝없이 깊고 좁은 틈 같은 게 생겨났으며, 거기로 소중한 무언가가 빨려 들어가서 어딘가 알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면. 선로를 이탈한 시간은 문득 휘어졌다가 다음 순간 곧바로 다시 궤도로 들어섰지만, 분명 그전과 같은 시간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와 내가 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서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지 모른다. 발맺을 땅이 갈라지며 우리를 떼어 놓았을 때 나는 결국 그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렇다. 놓친 것은 아니었다. 뭐랄까. 내 운명에조차 서먹해져 버렸달까. 어쨌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며칠 사이에 꽤나 늙어버린 기분이 든다. 과연 방향은 일정하지만 시간이란 밀도와 속도에서는 절대로 균일하지 않는 것. 10분쯤 달리자 몸이 풀리면서 두 다리의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어폰을 타고 들려오는 지 그리핀의 목소리. 왜 갑자기 와락 커지는 걸까? 이럴 줄 알았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야말로 나는 미스터 심드렁 아니냐고. 나는 잘 울지 않는다. 적어도 남들이 있는 데서는. 남이 보는 데서 울면 그들이 너를 달래주려 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깔보기 시작하지. 이것은 엄마가 내게 들려준 몇안 되는 쓸모 있는 충고 중 하나이다. 어렸을 때 나는 유난히 잘 우는 아이였고, 스스로 고백했듯 그런 내가 귀찮고 난처했던 엄마는 겨우 6살짜리에게 눈물이란 방귀와 그리고 돈과 마찬가지로 숨기는 물건이라고 가르쳤다. 언젠가 총이나 칼이 생기면 그건 역시 감추라면서. 게다가 지금은 대낮에 길거리를 달리는 중이다. 달리는 사람은 눈에 잘 띈다. 이런 추운 날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달리는 녀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겠지. 주목받는 것도 질색이지만 보이기 싫은 모습으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더 끔찍하다. 딱한번 달리면서 온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이었다. 그날은 눈에 좀 띄더라도 흐르는 눈물을 빗물로 보아 주기를 바랄 수라도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눈이 올 텐데 영락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울며 달리는 인간이 되게 생겼다. 하긴 이런 식은 태수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썰렁한 농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 머릿속과 마음에서 태수를 깡그리 지워버리는 일. 너 대체 왜 그랬냐? 지난 몇주 동안 이 말이 끊임없이 입안을 맴돌았다. 내가 그 마음을 모를 거라고? 그건 아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막다른 길이란 걸 깨달았을 때는 이를 악물고 내 몸속에 온 힘을 다해 멈춰야지. 언젠가 한밤중에 신나게 자전거를 달리다 골목에서 나오는 예쁜 여자애를 발견했을 때처럼. 너도 말했잖아. 결과가 나쁘면 이유 같은 건 절대 안 통해 라고. 17살, 우리가 폭발물이면서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것은 도화선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천해 옮길 만한 기회와 행동력과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노와 불안을 극한까지 상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그냥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을 뿐인데 누군가가 너에게 칼을 쥐어준 셈이다. 누구였냐고? 그냥 모두들.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세상은 너무나 부주의하다. 우리가 깨지기 쉽다고 보호하다가도 상자 속에 넣은 다음에는 던져버린다. 몇 번인가 태수와 함께 이 거리를 달린 적이 있다. 저기 보이는 상가 모퉁이의 공중 전화 박스에 기대어 서 있다가 함께 뛰기 시작하곤 했다. 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힌 뒤 구겨 신었던 운동화 뒤축을 펴고 그 안에 발을 집어넣는 태수의 모습을 나는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뺨의 여드름 자국과 수염이 듬성듬성 돋은 턱, 입가의 작은 흉터, 왼쪽 귓불에 매달린 두 개의 은 귀고리, 여름에도 좀처럼 벗지 않던 줄무늬가 들어간 카키색 비니. Fat kids are harder to kidnap. I'd kill for a Nobel Peace Prize. 따위의 어이없는 문구가 적힌 빛바랜 티셔츠들. 그리고 조기 유학생 시절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목덜미의 이집트 십자가 문신.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쳐갈 때 태수가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한다. 야자를 끝내고 돌아가는 깊은 밤. 트로트를 소리 높여 부를 때처럼 짙은 눈썹이 팔자로 처져 있다. 볼멘 소리가 시작된다. 힘들게 달리기 같은 걸왜 하는데? 제대로 변성기에 들어선 갈라진 목소리. 이죽거린다기보다 잠시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기 때문에 짓거리는 것뿐이다. 그러게. 시큰둥한 내 대답도 언제나 같고. 이것이 시작이다. 이제 달리기를 멈출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투덜거리겠지. 나는 앞을 향해 제대로 달려가고 있고, 태수는 옆으로 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며 어정쩡하게 함께 뛴다. 도대체 그런 허술한 자세로 계속 허튼 소리를 짓거려 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나와 똑같은 속도로 뛸수 있는 거지? 태수에게는 이따금 그렇게 이건 뭐지? 하게 만드는 아리송한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시나 썰렁한 녀석이다. 어처구니 없거나 또한 그런데도 말릴 수 없거나. 조금 빨리 뛰자. 그때처럼. 태수가 말한다. 지난 여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었다. 태수는 두 팔로 가방을 높이 쳐들어 머리를 가리고 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바로 앞쪽에 보이는 편의점을 향해 뛰었다. 편의점 안은 교복 차림의 아이들로 잔뜩 붐비고 있었다. 좁은 통로 사이사이를 오가는 말소리와 움직임과 스침과 실내에 가득 찬 습기와 차고 비릿한 냄새, 그리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창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3분. 어디서 봤더라? 갑자기 태수가 턱짓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내게 속삭였다. 눈동자는 출입문 쪽으로 한껏 돌아가 있고, 전에 본적 있지 않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수가 1분 전에 봤다면 나는 이미 2분 전에 뭔가에 이끌리듯 그리로 눈길이 향했었고, 그리고 첫눈에 당연히 그 애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내가 그 애를 본다는 것, 양손으로 백팩의 어깨끈을 잡고 서서 무표정하게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애의 작고 창백한 얼굴을, 그리고 조금씩 젖어 있는 백팩과 손등과 어깨와 머리카락, 추위라도 타듯이 파래진 입술까지. 두 손을 뻗어 컵라면을 끌어당긴 것은 3분이 지나서가 아니었다. 뭔가를 감추기 위해 전혀 다른 종류의 동작이 필요했을 뿐. 그 애는 회색 줄무늬 우산을 사서는 혼자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우산살을 위로 밀어 올릴 때 여윈 손목의 힘줄이 두드러지는 것. 펴진 우산 아래에서 고개를 젖혀 위를 한번 올려다 보는 것. 오른손으로 우산을 받쳐들고 왼손으로는 백팩의 끈을 잡은 채 약간 머뭇거리며 먼저 오른발을 내밀며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 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내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지. 그 애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나는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하고 한사코 태수만 건너다 보고 있었다. 태수는 그 애의 줄무늬 우산이 횡단보도를 지나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있었고, 창밖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 채 태수가 물었다. 누구지 생각 안 나? 나는 결국 대답했다. 별로. 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마지막 모퉁이를 돌면 그 애가 있는 병원이 나온다. 이제 곧그 애의 병실 창문이 나타날 것이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표정쯤은 감출 수 있다. 내 시선이 그 애의 기척을 찾아 소나무 숲 너머를 더듬을 때에 설령 눈물이 흐르더라도 이미 얼굴이 온통 짜디짠 땀으로 젖었으니 땀 같은 건 닦아버려도 되겠구나. 마침내 눈이 쏟아진다. 소나무 숲 가까이 이르렀을 때 조금씩 날리는가 싶더니 나무 아래서 오래오래 숨을 고르고 있는 내 어깨 위로 벌써부터 쌓일 준비를 하고 있다. 땀이 식으면서 머리카락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후드를 덮었었지만 새찬 눈발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린다. 이런 눈은 상상하지 못했어. 그 애의 병실 창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맹렬히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것을 무심히 덮어버리는 차가운 백색 눈송이 들 뿐. 난 첫눈에서 연상되는 모든 게 싫어. 약속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순수, 그리움, 첫사랑, 눈싸움, 추억, 그런 것들. 그렇게 말하던 그 애가 올해 많은 첫눈을 기다렸다는 걸 나는 안다. 그 애와 내가 기다린 첫눈은 바로 이런 폭설이었다. 함께 보낸 여름과 가을과 겨울 중에서 겨울이 가장 길 것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세 계절이 모두 지난 뒤 마침내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계절, 봄이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폭설 속에 홀로 서 있는 지금 나는 이 첫눈의 격렬한 춤을 작별 인사라고 불러야만 한다. 차갑게 얼어붙은 몸은 뼛속까지 차갑고,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다. 쏟아지는 눈발을 뚫고 지금 막 천천히 병원 정문을 들어서고 있는 저 은색 소형차에 누가 탔는지 알수 있다. 엄마다. 운전은 재욱 형이 하고 있을 것이다. 운전면허를 딴지두 달밖에 안된 초보인데다 태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길눈의 치명적인 공간 감각 장애, 중증 이기심과 말기 게으름까지 골고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뒤쫓아와 나를 찾아냈다. 미소년처럼 해사한 얼굴이 조금쯤 찡그러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엄마의 애인 중 가장 친절한 건 결코 아니지만 가장 친밀한 건 사실이니까. 엄마와 재욱 형이 이별과 재회를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진짜 가족들도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품은 채 시간 속에 엮여서 함께 흘러가는 게 아닐까? 엄마가 나를 발견한 모양이다. 잠깐 차창이 내려갔다가 달려드는 눈발을 피해 다시 급히 올라간다. 차가 엉금엉금 방향을 틀어 내 쪽으로 다가온다. 조금 뒤 나는 저 차의 뒷자리에 올라탈 것이다. 몸이 녹으면서 내 마음 한가운데에 단단히 박혔던 얼음도 녹아 기어코 눈물로 흘러나오고 말겠지. 뭐 어때? 재욱 형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차 안에는 엄마뿐인데. 사람들 앞에서 울면 그들은 너를 달려주려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깔보기 시작하는 거야. 6살 그때 엄마는 그렇게 덧붙였다. 나와 둘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울어도 돼. 그건 너가 몇 살이 됐든 상관없어. 100살 때도 괜찮아.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다. 고독은 학교 숙제처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슬픔은 함께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슬플 때에는 반드시 내 곁에 있을게. 그리고 또 말했다. 평상시에는 엄마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지만 비상시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상시에 우리는 각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비상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고, 그리고 비상이라는 건 전쟁, 천재지변, 교통사고, 심각한 질병, 절망, 빈털터리 상태, 지금과 같은 극진한 슬픔의 발생이라고. 엄마가 나의 슬픔을 비슷하게라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둘이 가족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몇안 되는 가정식 백반에는 없는 가정의 진정한 리얼리티라고. 고독을 학교 숙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것, 나한테는 몇대 맞을 각오로 무시해 버리라는 뜻이 된다.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쓸데없이 심각해진다거나 쩔쩔매는 것보다는 낫겠지. 지금 나는 주머니에 두 손을 놓고 턱을 덜덜 떨며 나무 밑에 서 있다. 소나무의 바늘 잎 사이사이 쌓여가던 눈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자욱한 가루가 되어 물보라처럼 한바탕 허공을 휘젓는다. 재욱 형의 차가 엉거주춤 내 앞에 멈춘다. 바퀴가 한 뼘쯤 뒤로 밀리면서 시간이 되었다. 두 손으로 이마 위에 차창을 만든 뒤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로 달려드는 눈송이들 너머로 한번더 그의 병실 창문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였을까? 창문의 커튼이 내려져 있다. 폭설이 퍼붓는 줄도 모르고 그에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첫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그 애는 잠들어 있고, 친구는 사라지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나는데, 안녕, 우리의 겨울도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는. 잘 들으셨습니까? 은희경이라는 작가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뭐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노래를 듣고 이 소설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부분 인트로를 읽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11월 달을 앞에 두고 있는 겨울 인트로라는 그런 느낌도 잘 사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읽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 나라는 소년이 그뭐 친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엄마나 이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 나왔듯이 그 엄마의 애인과 관련된 그런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제도권에 그러니까 그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재밌으니까요. 꼭 책을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는 그만 이만하고요. 끝으로 노래를 한곡 틀어드릴 건데요. 노래는 그 키비 씨의 그 노래 중에서 이맘때에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노래를 한곡 골랐습니다. 제목은 고3 후기라는 노래인데요. 말 그대로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능 치고 난 다음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수능이 끝나진 않았지만 수능을 치실 분들은 잘 치시고요. 끝난 다음에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제가 트는 이 고3 후기라는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1월 달에 곧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사로잡힌 시험 전날 여태껏 서로를 지탱해주던 친구와 전화 붙잡고 대체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찾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이건 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기대치 내 몸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겠지
이런 말을 해주는 지친 내 어깨를 기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힘이 됐지 시험 당일 집을 나서는 길에 내가 만일 오늘 실패해도 툭툭 털고 가 감히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머릿속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지 익숙한 골목이 오늘따라 괜히 낯설어 우리 집에서부터 저 끝까지 낯설어 가득 차 있는 시민들 벽은 옛날처럼 그대로 내내 발걸음은 제자리에서 망설여 한 가지 목표의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지켜주어 왔지 한 가지 목표의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지켜주어 왔지 한 가지 목표의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지켜주어 왔지 한 가지 목표의 확실함 오직 그것 하나만큼은 결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발걸음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지켜주어 왔지